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사람이 모래사장을 긋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언제나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에 그 모래사장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고통의 시간에, 힘든 시간에 주님은 함께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의 고통의 때에 너를 업고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품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정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은 정말로 이해가 가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절규하십니다. 또한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버린 그 하나님을 두고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원망이나 비난의 절규의 소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규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정말로 주님의 고난으로 인한 이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이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실제 인간의 버려짐의 절규였고 이 절규는 원망의 절규가 아니라 순종의 절규였고 이 절규의 시간에 해가 정점에 있는 그 정오, 즉 정오에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 해는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경의를 표하듯이 숨어버렸다라고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자신의 버려짐으로 하나님의 버려짐의 백성의 심판을 짊어지셨고 자신의 하나님의 버려짐의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의 길에서 끊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제의 길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전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당신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자기 백성이 참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자신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졌던 그 경험을 스스로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6시부터 9시까지만 어두움. 둘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의 절규. 셋째, 주님의 버려짐에 대한 순종의 절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6시부터 9시까지 임한 어둠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을 임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읽게 될 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 재판의 연장들을 보면 단 하루가 더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3시에 조롱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 사이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재판당하고 죽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가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은 없습니다. 그가 왜 어떤 일을 범하였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과연 로마를 뒤엎어 놓을 만큼 그런 반역죄가 있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재판이 끝이 나고 주님의 죽으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6시와 9시 사이의 어둠이 맺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정오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가장 태양이 작렬할 수 있는 정오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정점의 시간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식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태양이 작렬해야 될 그 순간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며 자기 백성을 치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의의 태양이 떠올라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 가운데 어둠이 온 것입니까? 성경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지 않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 어둠은 지금 어떤 면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빛의 세계에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정말로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빛의 세계는 전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증오의 빛을 잃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전혀 관계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이 버려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즉 어둠이만 하나님의 이 정오의 상징인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파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렸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어둠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적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압니다. 즉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이 무엇인지 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어둠이 무엇인가 좀 더 밝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들려졌을 것이고 분명하게 보여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 언제나 이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31절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어두운 날 어두움이 임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을 지게 하고 백주일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해를 낮에 어두워지게 하고 대낮에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나 어둠의 날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에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 백성들, 즉 하나님께 대항하던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3일 동안 그 땅에 흑암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 재앙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앙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갈릴리의 물 위에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그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온 땅을 캄캄케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은 흑암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애굽화되어진 그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주님은 오셔서 즉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되던 그 주님은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나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정한 애굽이 어딘가라고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진정한 애굽이고 유대 땅이 진정한 애굽이 되어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고 그들 가운데 빛이 들어갔지만 그 빛을 거절하고 그들은 기꺼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참 자유미로 나아가는 그 첫날 유월절 전에 애굽은 허감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허감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은 참 어둠입니다. 더 이상의 어둠이 없는 허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어둠을 보면서 손을 더듬을 만큼의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둠인데 손을 더듬을 만큼 어둠은 경험하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어둡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어둡지? 라는 정도지 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거의 끝이 난 어둠입니다. 끝장의 어둠입니다. 더 이상의 어둠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 어둠이 지금 임하고 있고 그런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고 이 심판은 지금 정오의 태양이 작렬하는 그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몰아내는 그 백성들에게 참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둠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참빛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빛이신 주님을 몰아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둠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둠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떠나심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도리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때부터 먼저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은 절규를 했습니까? 왜 절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의 절규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오직 마태는 이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한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버리신 사건을 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버려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언제 사람이 버려지는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약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끊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모래 위에 발자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언제나 고통 가운데 얻고 건너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언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0부터 90까지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마냥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냥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버려짐은 단순히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편을 이 본문을 시편 기자에게서 인용해 오십니다.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부름으로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경에 때때로 두 번 부른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간절한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아이가 다녀오면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엄마 엄마 두 번 부르면 뭡니까? 뭔가 뜻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유대감을 드러내며 지금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뒤를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는다. 주님은 거리 이상으로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멀리 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까? 하나님이 멀어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거리감을 두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나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느냐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지금 철저하게 나는 버려졌고 나는 전부다 두렵고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말이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내 모든 삶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놓게 될 것인데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시험에 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의 버려짐을 두고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버려졌다고 느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영혼은 모두가 하나님께 버려졌고 나는 완전히 끝장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버려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혼자 되었다는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에 혼자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떠나심의 현장에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버려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의미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버려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정말로 버려짐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버려짐, 즉 하나님과 분리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시편 기자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그런 애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서 순종하는 동안 그들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죽는다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야외 하나님과 교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분명히 분리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죽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에 대하여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혼자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부터 완전한 분리 가운데 있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완전한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첫 아담에게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 있는 인간이 맞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 버림의 현장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림은 마땅히 십자가를 죽으심을 맛보신 그 주님께 내려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영원한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슬픈 탄식이고 더 이상 고통의 탄식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탄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고 더 이상의 탄식이 없다라는 이 고통만큼, 이 절규만큼 더 큰 절규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마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탄식의 소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표현하건 표현하지 않건,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버림의 현장에 서 있고 우리는 이 탄식의 현장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언약에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야훼는 철저한 외면과 저주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버린 자 심판을 받게 하셨고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이 절규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나는 영원히 분리되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만족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심판할 이가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는데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너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절규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절규는 마지막 심판의 절규이고 정말로 엄중한 주님의 심판의 절규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이 마쳐지고 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어두움이 임하고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예 언약의 백성은 완전히 심판받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셔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하여도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성전이고 그냥 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절규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 아담 아래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절규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절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에 생각합니다. 셋째, 주님의 버려짐에 대한 순종의 절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버려짐의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십자가의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잊을 수 없었던 그 고통,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자신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라는 고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살다가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한 부부로 살고 한 가정으로 살다가 서로 헤어지면 요즘은 돌싱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싱글로 돌아온 아주 멋진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고통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엄청난 고통이고 정말로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위안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버려집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릴 때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일은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가 져야 할 십자가고 그는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주자주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 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부터 버려짐 하나님부터 불리는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됨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분리됨의 절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침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 버림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버림받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버림을 받았고 버림받음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버림받음이고 그 절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썰게 탄 포도주입니다. 이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진통제 역할을 하고 때때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빨리 가져오는 그런 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왜 이 포도주를 주님의 입으로 가져갔겠습니까? 수많은 많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 진통제를 먹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 진통제를 마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진통제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된 그 고통을 주님은 자신의 육신으로 모든 걸 감당하셨고 전혀 어떤 도움 없이 어떤 진통제의 도움 없이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포도주는 포도식초인데 값싼 것입니다. 이것은 목을 축이는 데 이용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고통을 십자가의 형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과 육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적인 저주를 짊어지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금 언약의 저주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절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 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언약적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제하고 어떤 어려움을 제하고 모두를 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십자가를 과감히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버려짐의 순종을 하셔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부르짐이 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내가 목이 마르다 아니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업고 건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어진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 잔을 마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과의 분리에 버려짐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죄의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공의의 모든 분리되심을 그가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버려진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 제물 되심을 참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려짐에 순종을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단순히 사하신다. 아니면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을 통하여 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저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다 치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에덴으로 쫓겨났고 그들이 더 범죄하게 될 때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이런 현장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로 만나며 정말로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와의 분리에서 어떤 새로운 연합을 그 장소에 이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버려짐의 진정한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 버려진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공동체에서 떠날 때 참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고 그것은 정말로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기쁨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시다. 아멘.